안녕하세요. 드림교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오늘 초여름 날씨처럼 덥네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궂은 날이나 좋은 날이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늘 기쁠 수 있고 평강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곡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인도를 해 가실 때가 있죠. 바닷물이 좌우에 쌓여서 벽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물이 갈라졌고 그리고 물이 벽을 이루었죠. 그리고 바닷물 아래에 있던 그 질퍽질퍽한 땅은 바짝 말라서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똑같은 그 길을 애굽 군대는 들어오다가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그들은 다 수장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확실하게 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한 자고 상대방이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세를 완전히 순식간에 역전시키실 수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늘 기도할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반드시 100%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 모두가 다 당황해하고 막 원망하고 있을 그때 우리를 왜 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책임을 전가시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것을 겉으로 표출해내면 그게 바로 원망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 앞에서 불안해하면서 원망하고 있을 그때에 유일하게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정말로 어려운 그 순간에 엎드려서 기도했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누가 승리를 합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주인과 그 종의 관계, 이와 같은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불평, 원망, 좌절하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쉽게 할수 있습니다만은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 딱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는 많지가 않습니다. 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생기든지 저런 일이 생기든지 변함없이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로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해의 길을 건너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우리가 건너왔다라고 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죠. 성도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 있으면 그는 이미 승리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도가 되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홍해물을 갈라주시는 이런 능력을 체험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와도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멀리 하늘에 조그만 구름이 생겨도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바로 알았었죠.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할 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은 조그만 사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승리의 사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챕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그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를 하셔도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하거나 내가 잘해서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잘 됐다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게 기도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차이점입니다. 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소고를 들고 나와서 두들기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감격을 누렸죠. 얼마나 그들이 충만했겠습니까? 여인들은 춤을 추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 가운데 길을 걸어오게 하셨고 애굽 군대는 수장을 시키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 감격했겠습니까? 같이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들어갔죠. 자, 그 광야길 들어간 그 길은요, 기쁨이 충만한 길이고, 은혜가 충만한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막 간증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왜안 그렇겠습니까? 조금 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그 광야길 걸어가면서 이제 우리는 저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은 어디든지 갈수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된다는 아주 충만한 그런 기쁨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서로 찬송하고 간증하며 막 제잘제잘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면서 광야길을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자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죠. 기쁨의 자리, 감격의 자리, 은혜의 자리, 찬송의 자리, 충만한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그 은혜의 자리를 나와서 서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광야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기도하면서 은혜 충만해서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면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막 나오려는 그런 순간들이 생긴 거죠. 출애굽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250만 명이라면 이 대구 전체 우리 성도와 거의 맞먹는 숫자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물이 없었다. 어떤 반응이 나왔겠습니까? 아이들은 보채고 울고 목마르다고 아빠 물 주세요. 그리고 어른들은 갈증으로 힘이 없고 노인들은 그야말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걸어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겠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냐? 우리를 광야로 불러서 갈증으로 죽이시려고 이렇게 하셨냐? 혹시 우리를 떠나신 거 아니냐?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아니냐?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힘들어지는 이런 환경들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절로 나올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이제 수르 강야를 떠나서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곡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었고 또 거기서 더 진영을 해서 참고 갔는데 마라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겁니다. 못 마시는 물이 있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물이 있기는 있는데 그걸 먹으면 사람들의 배가 아파 쓰러지고 죽는 그런 물이었던 거죠. 더죽을 마십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로 이 인생의 길이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을 놓고 싶고 힘들어서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고 싶고 사람과의 관계도 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힘든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드디어 이제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했습니다. 몸이 힘든 일들이 점점 겹쳐져 가면 대부분 원망이 나옵니다. 근데 원망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물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사흘 길을 걸어와서는 물을 얻지 못했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마라에 도착을 했지만 또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죠. 모세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 모세가 이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과 달랐던 점은 그 어려움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짖었다. 물을 주지 않으신 것과 마라에 쓴 물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 거다. 모세는 그걸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그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들은 나만을 바라보고 내게 부르짖어서 내게 기도하라.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강한 그런 군사들을 양육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물이 없습니다. 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제일 당황해야 할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온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약속을 받고 인도를 해왔는데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겹쳐지는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만 따라왔는데 원망을 자꾸 백성들이 하니까 답답한 거는 제일 답답한 사람은 모세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있던 그 나무를 지목을 하시면서 저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부르짖을 때에 해답이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늘 언제나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답이 없는 문제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 환경이 어려워지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답은 있습니다. 거기에 길은 있습니다. 근데 그 답과 길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답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도하는 습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되 낙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되 늘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해답이 너무 가까이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는 바로 해답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또 광야길에서 목이 말라서 막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이 명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반석이 터져서 강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해답이 바로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에게도 해답이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 다 해주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해결이 또 모든 길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죠.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평소에 늘 대화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죠. 그 하나님 바로 내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성도, 그 주님에게 질문도 던지고 답변도 듣고 하는 그 성도, 순종하는 그 성도, 그 성도는 답을 압니다. 내 안에 답이 있구나. 내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이걸 아는 성도는 어떤 길 위에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홍야배에 서 있어도 괜찮고요. 사자굴에 던져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내가 아주 친근하게 대화를 하면서 주인으로 모시고 또 내 남편으로 모시고 때로는 친구처럼 함께 대화를 하고 지내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죠. 핵심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그러죠. 또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라 그러죠.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그러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죠.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만이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를 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건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고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모든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훈을 마라에서 했습니다.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고 있는 바로 그 땅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원망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 나를 대적하지 말라 고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을 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러한 실수들을 점점 줄여가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번에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마라를 떠나서 걸어갔는데 이번에는 오아시스, 정말로 좋은 오아시스 엘림을 만났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마라를 만날 때도 있고 엘림을 만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마라를 만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했던 그러한 길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엘림을 만나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땅 엘림을 만났던 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건너와야 됩니다. 엘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 길을 건너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말을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라를 만나게도 하시고 엘림을 만나게도 하시는 겁니다. 배부를 때 또 배고플 때 목이 마를 때 또 아니면 풍성할 때 우리는 있던 어떤 경우에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부유할 때, 만족할 때, 궁핍할 때, 그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라와 엘림을 통해서 주의 성도들이 가는 길에도 역경이 있을 수 있다. 정말로 건강했는데 어느 순간 질병에 걸려서 힘든 순간,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잘 부유하다가도 어느 순간 길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끝에 떨어지는 그 순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라와 엘림을 겹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강한 군사로 양육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엘림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림에 있을 때는 마치 마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마라에 있을 때는 마치 엘림에 있는 것처럼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전천후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해답은 모든 길은 모든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길이 다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언제나 변함없이 대화하고 부르짖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라를 주시고 또 엘림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라가 있고 또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속에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원망하지 않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로 갈 수 있는 승리한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